얼마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2억만이나 떨어진 미국서 사는 까닭에 경기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매스컴을 통해 보기도 했고 열렬히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종목이라도 그렇지만 단체 경기나 개인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점수가 매겨지는 것을 봅니다. 잘하면 가산점을 주지만 못하면 득점이 없고 또 규칙을 어기면 벌점을 주곤 해서 결국 정한 시간 내에 많은 점수를 얻은 자가 승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과연 몇 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스포츠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적당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하여 점수를 매기곤 합니다만, 우리 인생 점수 산출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 점수를 매기곤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혹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 인생은 준수한 편이다. 그 인생은 별로 가치가 없다. 저렇게 살아서 뭘 하나. 뭐 이런 말들로 점수 아닌 점수를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곤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좀 돌아보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란해하거나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가 성공한 것이지 앞으로 계속 성공할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기가 선뜻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자기 인생이 완전 실패한 것 같지만 남의 인생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토록 내 인생 뭐가치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망친 인생이다 아마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젠가는 최종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니지만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벨드사살은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신하들을 왕궁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신하들만이 1천 명이 넘는 아주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자, 이 즈음에 이 벨드사살 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다면 벨드사살은 대제국의 황제로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큰 파티를 여는 그가 대단히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이 벨드사살 왕의 아버지가 되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소위 성전의 기물, 거룩한 물건, 이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술을 따르고 포도주를 따르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파티 현장에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손이 왕궁의 석교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따르면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이걸 간단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의역해 보면은 이 왕의 인생 무게를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한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앞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인 이 벨드사살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점수 매긴다면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벨드사살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한 이런 평가를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잘 자라는가 하고 종들이 가보았더면 심지도 않으니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그냥 잡초라는 뜻이고 헬란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독이 있는 보리,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심지도 않은 이 독보리가 좋은 곡식들과 함께 그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구합니다. 주인님, 독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심었을까요? 그래서 주인은 아마 그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심었나 보다 말하는데 실제로 이 독보리는 자연현상인 바람에 의해서 밭속에 들어왔고 그 밭속에서 그래서 자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사람이 뿌렸다는 것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일 뿐이고 결국 그 밭에 가라지가 좋은 씨와 함께 같이 자라게 됩니다. 종들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그걸 뽑아버리고 말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다 자라면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와서 곡식과 독보리를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독보리는 그 속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으면 구토를 하고 배탈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곡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이삭이 맺을 때까지는 그게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독버섯인지 구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 다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어린아이도 아 이건 곡식이고 이건 독보리다 가라지다 이렇게 구별을 확연하게 할 만큼 그렇게 구별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추수하는 날 추수꾼들과 함께 와서 이 독보리를 골랐다 뽑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인은 그것을 추수 때까지 미루고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비유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곡식 그리고 이 좋은 씨, 이 가라지, 독보리는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좋은 곡식에다가 감정을 이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라지에다가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고 들으면서 자기를 좋은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뭐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느 허접한 무협 영화를 봤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용쟁 호투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중국 영화 뭐 칼 가지고 그저 싸우는 이러한 영화들 줄거리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던 주인공의 가문이 어느 순간 적들에 의해서 피폐해지고 뼈저리게 당하고 그리고 주인공만 겨우 살았는데 어떤 여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연정도 느끼게 되고 그 후에 원수 같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무술을 연마해서 아주 능숙한 무사가 되고 그 실력으로 나중에는 그 원수들의 가문을 다 베어 죽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봤던 그 무협 영화는 주인공이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난 그 다음인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고 자기에게 원수의 가문을 물리치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진짜 원수고 그동안 자기가 칼로 베어 죽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 가문이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끝에 가서는 자살하고 마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무협 영화가 이래 말 해피엔딩도 아니고 주인공이 무술을 연마해서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다 죽이고 끝나고 자기는 자살하고 끝난다. 이런 허무함이 어디 있나?
혹시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이 참 믿음으로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앞으로 결론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저처럼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떡하지? 열심히 열심히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매네매네 대결 우발생 불합격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떡하냐? 너의 열심은 사람을 해치는 열심이었고 너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열심이었고 너의 열심은 너 자신만을 위하는 열심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말씀. 그 밭에서는 곡식만 자라고 가라지 독보리 안 자라는 것 아닙니다. 가라지도 땅의 영양분, 땅의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는 가라지고 하나는 좋은 곡식입니다. 좋은 곡식은 하나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반면에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 속으로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좋은 곡식입니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밭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후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고 좋은 씨는 곡식, 즉 주님의 나라 자녀들이고 나쁜 씨, 가라지, 이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그리고 또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곡식으로 자랄 수도 있고 독버섯처럼 가라지처럼 자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좋은 식물이 가라지가 되거나 가라지가 좋은 식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이 밭에서 좋은 식물로 자라가다가도 어느새 쭉정이가 되거나 독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식물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가변성을 이 비유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재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고 선의 기준도 있는가 하면 악의 기준도 있고 이런 아주 혼탁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주 거인족을 낳게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덩치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권세가들, 전쟁에 아주 너무너무 능한 그런 용사로 인정받고 어떤 권세와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네피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의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인데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엉터리 해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아담 아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죄인이 됐고 아벨은 없어졌습니다. 후손이 없습니다. 아담의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아들이 누가 낳았습니까? 그 다음에 셋이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없어지고 아담, 셋, 그 다음에는 에노스, 게난, 말라렛, 야벳, 에녹,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 살인자가 되는 이 가인, 이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이 아주 영원한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권세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 있는 소위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자식들을 세상에서 성공을 시키는데 이 부부가 사람의 딸과 아니 그렇죠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잘 참 훌륭한 자녀로 키우자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권력가로 만들기 위해서 잘 키워서 재력가로 세력가로 권력가로 만들어서 굉장한 가문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네피림이 나오게 됐다. 뭐 그런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고 하면은요, 문제는 그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한 것을 후회하리만큼 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혼동된 혼탁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결탁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공과 잘 살 수 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섞여져 혼돈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씨가 자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그 가자리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순수하게 좋은 씨만 자라는 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밭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인내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의 것들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니까 거룩할 성, 물이 도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유보를 취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남의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과 남을 속단합니까? 이 속단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 틀렸어. 난 저 체와 눈도 마주치기 싫어. 목사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옮깁니다. 그렇다고 옮겨가면 거기에 독보리가 없어요. 거기 가라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세상은 어디 가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섞이지 말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단합니까? 또 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모든 게 이만하면 편안해 잘 살아 이만하면 됐어. 아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집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아 뭐 그까지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가 멍청해서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죄를 졌습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앞길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왕이나 대통령도 감옥 가요. 반대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겁니다. 가라지와 좋은 곡식이 함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인생 속단치 않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 잘 한답시고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 어찌 보면은 단순한 게 아니라 단순 무식하게 봐가지고 아주 유치해지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응답하시면은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아 하나님이 이제 날 사랑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유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떤 때는 그 인생이 꼬일 수 있어요. 또 주변 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믿음도 없이 악하게 사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보십시오.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쌍용 자동차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경찰과 대치해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구타하고 노동자는 경찰을 아주 구타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과 없이 뉴스에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한편에서는 야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러나 심하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경찰이 저럴 수 있나 왈가왈부하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무슨 노동자의 잘못이냐 경찰의 잘못이냐 공권력의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은 실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IMF 이후에 자금이 없어서 딸려서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에 잘못된 세력인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와 손을 잡았습니다. 상하이 자동차는 단순 기계 조립하는 정도의 조그마한 이런 회사지만은 그래도 저들은 돈이 있어서 쌍용에서 그 자본을 끌어들였지만은 이 상하이 사람들이 쌍용의 기술은 나중에 다 빼가고 또 그 5천억 정도의 자본이 있는 회사를 700억 정도의 그 수준의 회사로 만들어버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만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로 넘겼습니다. 망한 거죠. 그 망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 쌍용 자동차는 자구책을 마련을 했는데 노동자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마구마구 줄였어요. 상하이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 감원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니 노동자들은 벼락 맞은 것 같다고 항변을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나오고 뭐 그런 거지. 상하이 자동차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쌍용 자동차에 해고된 직원들은 그중에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문제로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썩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안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만큼 이 세상은 복잡다단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는 믿음의 어떤 생각과는 상당히 떨어진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회사 가운데 여러분 골드만삭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기업과 경영 관련을 해서 기업 경영에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업은 펀드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들이 광고할 때에는 어떤 회사든 자문을 구할 때는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비밀에 붙이고 절대로 우리가 이쪽 투자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주회사 진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회사도 이 IMF를 거치면서 유동성 자본이 부족해서 아 어떻게 하면 이 자본을 마련할까 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골드만삭스에다가 자문을 구하러 갔더니 기업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정식 계약을 맺기 전이지만은 자료를 넘기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검토하니 골드만삭스는 계약을 하지 않고 자료를 돌려주면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 정보를 가진 골드만삭스는 홍콩에 있는 자본을 통해서 채권을 사들여서 진로의 경영권을 빼앗아 버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로회사를 와이트 맥주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1조 원이라고 하는 투자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결국 진로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웨스트펀드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텍사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웨스타펀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외환은행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 역시 장난질을 해가지고 5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외환은행 없어졌습니다. 그죠? 망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대단히 피해본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우리나라가 그 배운 것 가지고 대만에 가가지고 비슷한 일을 해서 수입을 챙겼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나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수없이 배신하고 살고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언젠가 제가 누구에게 제 친구에게 순진하게 속은 것도 같고 그저 30년 40년 지기 친구인데 한국 갈 때 비행기 표도 사주고 그랬지만은 그 친구한테 바보같이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해주렴. 너 이전에 모르고 당했다면 이제부터는 알고도 당해주렴. 왜? 너도 많이 배신했다. 내 부모에게 배신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했다. 너에게 덧끼쳤던 사람에게까지 너 많이 배신했다.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배신한 거 이루 그건 말할 수가 없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신을 많이 했어요. 부모에게 배신했어. 하나님께 배신한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은 곡식이다, 좋은 씨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될 수도 있었다. 독보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독보리인지 어느 게 좋은 곡식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독보리가 가라지가 말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 가라지 비유와 거의 흡사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병행 비유라고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누시는데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고 이렇게 좌편 우편으로 둘러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왼편의 염소가 항변을 합니다. 염소가 뭡니까? 독보리, 가라진 거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박대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왼편으로 불 속에 던지는 염소로 분류를 하십니까? 우리는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너희는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옷 하나 갖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배고파할 때 밥을, 헐벗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며 옷을 입혀줬던 자들이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가장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은 독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곡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뜻이 도대체 뭔지도 모른 채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은 채 그냥 나의 호시호식, 나의 살아가는 그것이 소망이고 나의 현재성이 좋은 곡식인지 독보리인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양일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나올까를 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심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전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인내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라지 비유에 가장 중심된 시청자가 누구겠습니까? 가라지겠습니까? 곡식이겠습니까? 오늘 비유 속에 가라지도 등장하고 곡식도 등장하며 나오지만은 이 말씀의 주된 시청자는 곡식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이 가라지 비유 속에서 담아 전해주시고 그들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참 편안하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주변의 가라지들이 오히려 좋은 곡식을 잠식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길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영광에 이르겠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고 예언하셨고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도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제도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세기 신약교회 성도들의 느낌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때는 주후 70년경이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로마에 반항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에워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로마에 대해서 항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이 유대인들 전투어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항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전투를 앞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앞에다가 하루에 십자가 500개를 세워 500명씩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 다음날에 500명, 그 다음날에도 500명. 어느 날 십자가형을 멈추게 됐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로 세울 나무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 순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핏물이 냇물을 이루리만큼 처참한 십자가가 수천 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널려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기의 형제자매 가족들이 죽어나간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고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제1차적인 독자들입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어요. 추후 70년경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의 일이니까 예수님은 모르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말을 전했던 제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 그들이 그 다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 십자가 이야기를 변함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끝부분에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은 곡식과 가라지와 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고 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까? 십자가 지지 않아도 험난한 이 땅에 살면서도 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해도 어떤 때는 잘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고 참 헷갈립니다. 편법 쓰고 살아야 되는지 누가 몰라줘도 정직하고 바르게 정말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모호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이 밭입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그 의로운 장중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 존재로 주님 앞에 환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영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 저희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 좋은 곡식이기를 원하지만은 주변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라지들에게 함몰되어서 가라지 역할을 했던 이러한 때들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어렵고 힘든 십자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그 시간을 위하여 묵묵히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바람직하게 의롭게 진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